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같이 CNN이나 NBC나 뭐 JTBC 이런 테레비 방송국이 있었으면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뉴스가 가장 탑 뉴스였을까? 어떤 것 같아요? 뭐 제 질문에 지금 이런 질문은 대답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끌고 가니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진행되는데 요한복음 4장이 진행되는 요때쯤에서 지금 이런 카메라나 이런 TV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디에 초점을 딱 맞추었을까? 지금 이 4장이 있기 이전에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이 4장이 있기 이전에 몇 달 전에는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게 있었으면은 한 사나이에게 쫙 다 비쳤을 겁니다. 아마 전국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희한한 복장을 하고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 가죽들을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서 먹는 음식을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뭐 희한한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을 토해냅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와서 막 세례도 받고 그럽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렌즈가 있으면 줌을 쫙 잡아가지고 손가락 탁 보여주고 그 끝을 보여주고 막 이랬을 거예요. 막 요한복음 4장이 진행되는 그 몇 달 전에 사람들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리들도 나옵니다.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이 와서 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는 사람을 강포하게 대하지 말아라. 막 그러는 한 사나이가 쫙 이렇게 조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텔레비 이런 게 있으면 어디를 비출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뭐 이제는 다른 데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성경책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막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쭉 비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 있는 쪽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쫙 보십니다. 우리 눈으로 카메라 같이 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는데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시고 요한복음 4장을 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쭉 이렇게 볼 텐데요.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보십시오. 앞에 혹시 나와도 앞에 보시지 말고 자기 성경책을 자기 연필이나 자기 볼펜이나 자기 루즈나 뭐든지 가지고 표를 하시면서 한번 보십니다. 제가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누구보다? 요한보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까지 세례 요한에게 스팟라이트가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막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에게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2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압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금 유대 지방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는 길은 대체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빙 둘러가는 길과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한번 가시다가 그걸로 못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막아서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시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유대 지역이 밑에 갈릴리 지역 위에 중간에 사마리아. 보통 때는 사람들이 일로 갈 수 있으면 가지만 못 가게 하면 아주 빙 둘러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그림 그리셔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몇 시입니까? 시간도 나옵니다. 몇 시예요? 제 6시. 이때 6시가 몇 시입니까? 학자들은 막 싸웁니다. 이게 진짜 6시다 아니다 다른 계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합니다. 몇 시예요? 12시.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이 뜨거울 때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우물가에 물길로 몇 시쯤 옵니까? 저녁 6시쯤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사마리아 누가요?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뭐라 그럽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대화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여자가 눈이 둥그레집니다. 성경에는 또 눈 둥그레졌다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눈 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눈은 네모로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둥그랗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건 안 하던 일이에요.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물을 달라고도 안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물 달라 그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자가 이제 뭐야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런 대화가 나갑니다. 잘 보세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8절.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동네에 갔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하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너한테 물 달라 그러는 사람이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주세요 그랬을 거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라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지금 물길로 왔기 때문에 물 긷는 두레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은 깊고 물을 펄 두레박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물 달라 그러면 생수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합니까? 이제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12절 11절 너한테 물 달라서 그러는 사람한테 네가 물 달라 그랬으면 그가 생수를 줬을 거라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뭐여?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거는 아이고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줘 이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런데 이 여자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사람, 자기에게 물 달라고 오히려 내가 그래야 될 텐데 그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셔서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생수를 준다 그러니 그러면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제 이렇게 대화들이 오갑니다. 한번 보실래요? 13절,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누구보다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13절, 14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여자는 이 말뜻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고 그걸 먹으면 속에서 샘솟듯이 물이 일어나서 영생하도록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성경 보시지 말고 이 여자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물 달라 그러겠어요? 안 달라 그러겠어요? 달라 그러면 왜 달라 그러겠어요? 자기는 물 달라 그러죠. 왜요? 매일 물길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물길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 주세요. 물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물길로 오는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그 다음 성경입니다. 보실래요?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 뭐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일석이조에 저것도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한번 먹고 목 안 마르면 그 우리 하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산이 빠릅니다. 이 여자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여자예요. 그 계산 빠른 거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오, 한 번만 얻어먹으면 속에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길로 안 와도 되니까 물 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다른 각도에서 얘기들을 시작하십니다. 16절. 여기 물길로 안 와도 되니까 그리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물이니까 그 물 주세요. 16절. 가라사대 가서 누구요? 내 남편을 불러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남편 다섯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 있다. 그런데 갈라는 뭐예요? 지금 남편 없다 그러니까. 갈아치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이 여자는 계산이 아주 빠른 여자예요. 아니, 자기 남편 있으면서 없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예수를 자기 남편으로 픽업하려고 그랬다고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다섯 명이 있었는데 갈아치웠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오래 살면 재미가 없어. 건강이 나쁜지 돈이 없는지 노동을 못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갈아치우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도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 없어요. 이런 거예요. 참 희한한 여자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자도 안으시더라고요. 허가한 게 아니고요. 이런 여자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면서 구원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야기 돼가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 정말 계산이 빠른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18절.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뭐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요? 이 여자 갈아치우려고 그러는 걸. 뭐 그 남자가 갈아치우려고 그러는지 여자가 갈아치우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갈아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대화가 어떻게 가나 그러면 이 사람 봐라. 좀 신통하다. 내 과거도 알고 내 현재도 아네. 그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나갑니다. 그게 이제 19절. 이게 지금 긴 얘기지만 지금 하나를 지금 돼 있어서 빨리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때까지는 물 먹는 이야기, 뭐 우물 이야기, 그다음에 자기 남편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이 여자가 아주 못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이게 못된 짓 하다가도 예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하여튼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 다음 무슨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새 세상이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이 예배할 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껏 거짓된 예배를 드렸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줄을 쭉 쳐놓을래요? 줄을. 신구약 성경을 다 틀어봐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민족들이 많지만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유대인이 너무너무 미운 분 계세요? 유대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미운 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집어넣은 게 자기들 어떻게든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태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기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큰 고통과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자기가 다니는 소아시아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고 그분은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서 믿으면서 세례도 받고 교회가 서지고 막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끝까지 자기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흩어버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면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왜 우리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메시아를 믿으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들은 다 집단적으로 돌아올 것을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앞뒤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서 떠남으로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들을 받을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로 예수 믿으며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앞뒤를 보면은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같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겠는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거나 나가서 사람 만나다가 유대인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샥 그러고 욕은 한번 하지만 미워하지는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독교라는 거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 그러면서 2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두 성경 구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요. 찬양대만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찬양대만 23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 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대만 2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래요? 안 보고도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예배. 예배. 지금 계산이 아주 빠른 여자예요, 이 여자. 어쩌면 예수님하고 살아도 가르치울지 몰라. 아주 계산이 빠른 여자예요. 이 여자 완악하기 짝이 없고요. 세상에 때 묻을 대로 때가 묻었고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빼먹지 말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게 무슨 시간이고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 그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가 뭡니까? 그 위에 보면 신령과 진정. 학자들이 전부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뭔지 막 학자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신령은 뭐고 진정이 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신령이 뭐고 진리가 뭔지를 막 이렇게 저렇게 따박따박 따져서 하도 그거 다 치우고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제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않고 예배보담도 다른 게 생기면 이것을 예배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예배를 가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도 더 급하다 그러면서 그걸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걸 좀 늦게 하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걸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내 목줄이라 때로는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찾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가게를 열 때입니까? 내가 은행에 디파짓 할 때입니까? 내가 신이 나서 홀인원 할 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가 마음이 아프든지 그가 좀 못 살든지 그가 좀 힘들든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천지 지으신 나 하나님이 그를 찾으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귀한 거 많죠. 예배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핵심은 우리 모든 것들의 은혜에 받는 방편은 일단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나눠줄 게 있죠. 친구를 만나도 내가 믿는 예수 이야기할 게 있죠. 예배 시간 빼먹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대감도 없이 나와서 앉아있다가 빨리 안 끝나나 목사님 시계는 내 시계보다 늦은 걸 갖고 다니나 뭐 속으로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예배 끝나면 야호 그리고 나가서 커피 마셔서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 성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눈이 반짝이고 우리 감격할 그런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가게 문을 열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친구하고 놀러 가서 운동을 하면서도 기쁘고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역에 흩어졌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들 예배 시간 얼마나 길어요?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이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눈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박또박 적어놨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고 성도들 이거같이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대학 가면은 자꾸 떠난다고 그럽니까?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 대학 가면 4년 아니면 6년을 부모폰을 떠납니다. 6년 동안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에 부모들이 염려하는 걸 제가 알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약을 할까? 얘가 잘못하면 술을 마시나? 학업을 하다가 미끄러질까? 저 염려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들 그 염려를 다 잠재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간다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아이가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확보를 해주면 마약을 왜 걱정합니까? 알코올을 왜 걱정합니까? 친구를 왜 걱정합니까? 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만난 아이가 마약하는 아이를 데려오고 만난 아이가 다른 사람을 변화를 시키지 왜 우리 아이가 변화가 됩니까? 우리는 염려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봐. 대학 가고 난 뒤에. 성도 여러분들 대학은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어느 대학 가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 가면은 아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찾자. 나 너 공부 잘하는 거 바라지만 너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생 그와 교제하는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아이가 주일 한번 가서 예배 잘 드리지만 뭐 한번 갖고 대수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떨 때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그게 평생 가시는 거 알잖아요. 평생 가는 거 알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아이들 대학 보낼 분 계실 거예요. 아이들 대학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찾으세요. 예배 드릴 곳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삽니다. 4년 돌아와서 성숙하게 돌아옵니다. 그가 또 교회를 떠나도요, 그 신앙은 떠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됐습니다. 저는 장례 때문에 우리 예의원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예의원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뉴욕에서 한인들 뉴욕에서 이제 초상이 나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그 시신들 가운데 자기한테 오는 시신들 가운데 10%가 자살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 숫자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통계를 잡지를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뭐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건 학적으로 접근 안 하면 이런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한 사람이라 10%가 자살을 한다고. 얼마나 참 고달프고 얼마나 힘이 들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집에 와서 속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습니까? 그 10% 중에는. 그리고 10%의 주변에는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예배드리면서 받은 바 은혜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줬다면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같이 부둥켜 안으면서 끌었다면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이전에 우리 책임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임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집에서 성경 안 읽었다, 뭐 찬송 안 했다, 그건 다음이에요.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4만 권세 이기시고 무덤 터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하나 해도 우리 예배 인도하는 중에 기도하시는 분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감격을 주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벅찬 은혜를 주실 때 그게 없어서 우리가 나눠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죽어가는 피조물이, 더러운 피조물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채웠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두 번째 큰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큰 거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모일 때마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나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같이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저 이제 63세입니다. 미국 나이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163세는 못 삽니다. 저도. 160세 살기도 싫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제가 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간병살인입니다. 무서운 책이에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글을 쓴 사람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아요. 일본에도. 글을 쓴 사람이 신문지상에 나는 것들을 가만 보니까 간병을 하다가 그 환자를 죽이는 겁니다. 간병을 하다가 환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은 큰 치매가 왔거나 아니면 불치의 병이 걸렸거나 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이건 미국이건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라 그러고 그러는데 식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 죽을 때까지 하여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돌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몸이 아픕니다. 어떡할지 몰라서 가족들이 막 하다가 요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보내시죠. 그러면 가족들 중에 누가 낳습니다. 아들이 낳으거나 남편이 낳으거나 부모가 낳으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그래도 잘 보는데 이게 6개월 1년 2년 지나가면요. 돌보는 사람이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은 나날이 나아집니까? 못해집니까? 나날이 못해지는 거예요. 밤에 고함을 지르고 밤에 깨우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이러다가는 나도 죽고 이 지금 감병하는 사람도 죽겠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어떻게 하자. 그리고는 자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채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뒤쪽에 가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없앨 수 있는가? 국가가 동원이 되고 조직이 동원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 표현이 간병대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건강이 따라가나 그러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간병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습니다. 제가 오래 산다는 걸로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들도 우리도 오래 살면서 불치가 되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생활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글을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래 살지 않아도 좋다. 이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뭘 꼽자 말자 하면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미안하지만 그거 하지 말자. 우린 예수 믿잖아. 그리고 주님 품에 서면 되잖아. 우리가 그거로 생명을 연장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지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사도 없어집니다. 감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됩니까? 건강한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의식을 또렷하게 주시는 동안에 뭐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그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치매가 걸리면 어쩔 때는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그때 가슴이 아프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드릴 때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됩니다. 이상합니다. 치매 걸린 분들이 식구도 남편도 다 잊어먹는데 끝까지 안 잊어먹는 분이 저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잘나서라 아니라 저 알잖아요. 저 못생긴 거 대머리에다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저를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제가 압니다. 알아요. 치매 걸린 분은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남편도 뭐든 뭐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들 다 몰라도 담임 목사는 합니다. 제가 그때까지 뭐 얘기합니까? 예배드렸던 얘기, 성경 이야기, 날 구원해줬던 얘기. 성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배. 예배.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허드슨강의 기적을 봤습니다.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걸 쭉 읽어봤습니다. 비행기가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떠서 세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라구아디아와 막 조신을 하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 돌아오라고. 어느 활주로 비워놨다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가려고 돌리려 보니까 비행기 속도가 늦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기장이 이거를 돌리질 않고 돌리면 맨하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 떨어집니다. 기장이 판단을 하더라고. 안 되겠다. 돌아오라 그러는데 자기는 허드슨강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허드슨강에 가서 앉았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기장이 아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돌아오는 거 대답하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참 그 이렇게 속도가 나서 떨어지면 다 망가져버리는데 그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다음이 기적이라. 비행기 안에 155명이 딱 2분 만에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날개 위에 서고 마이트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2009년 1월 15일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미끄러져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물에 쑥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 눈을 잡아 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개에 서 있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뭐를 휙휙 다 잡아 던지더라고요. 뭐겠어요? 핸드백이나 이런 거지. 자기 가방은 못 갖고 내립니다. 벌써 내릴 때 목까지 물이 찼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핸드백, 그 안에 제일 귀중한 것도 있었는데 다 던지는 게 휙휙 보이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핸드백이 뭐예요? 명품이 뭐예요? 그 속에 뭐 여권 달라. 그게 뭐예요?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한 가닥 살 길만 남아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요?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계산이 이렇게 빠르고 참 못 대먹은 이 여자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요?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더라고. 성도들,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안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